제31장 문답 집회 대화기록 세 번째 질문 주님의 사역자의 성격에 관하여 형제님이 말한 열 가지 공과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분명하게 처리할 수 있습니까? 말씀에 빛이 있어야 함 답변 주님의 사역자 된 사람이 배워야 할 기본적인 공과는 바로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하는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빛을 나눕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빛은 별개의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사역자가 된 사람은 말을 할 때 반드시 말의 배후에 빛이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사역에 효과가 결여된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의 빛과 하나님의 말씀은 나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말씀은 많되 빛은 적어서는 안 되며 말씀과 빛이 응당 같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보편적인 경향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빛을 얻으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늘 말을 많이 함으로 빛을 얻고자 하지만 이것의 효과는 아주 적고 얕은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의 사역자가 된 사람들은 하나님을 위해 말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말해낼 뿐 아니라 동시에 하나님의 빛을 비추어 내야 합니다. 일반적인 빛은 등 안에 담겨져 있지만 태양빛은 직접 비춤으로 등에 담을 필요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빛 역시 등이 필요 없고 직접 비추면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일단 말하기만 하면 빛이어야 합니다. 말하고 나서 빛이 비치기를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복음을 전할 때 어떤 사람은 말씀을 상당히 분명하게 전하고서도 마지막으로 여전히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은 반드시 기도해야 하며 회개하고 구주를 믿어야 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말씀을 전하는 것과 영접하는 것을 별개의 일로 여기는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복음을 강하게 전했다면 죄인이 한번 듣기만 해도 다시 요구하거나 기도할 필요 없이 이미 떨면서 마음에 찔려 회개하고 믿을 것입니다. 근본적으로 받아들이는 두 번째 단계가 필요 없습니다. 그는 듣기만 해도 즉시 받아들입니다. 베드로가 유대인들을 향하여 복음을 전했을 때 그들은 복음의 말을 듣자마자 마음에 찔려 즉시 영접했습니다. 우리가 다른 말씀을 전하더라도 역시 말씀이 빛이 될 수 있도록 직접적으로 사람 속을 비추어야 합니다. 더 이상 빛을 말씀 안에 담을 필요가 없고 등에 빛을 담을 필요가 없습니다. 만일 우리의 말이 직접적으로 빛을 비출 수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사역자가 되는 데 있어서 실패한 것입니다. 우리의 말이 빛을 비추지 못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빛을 찾아가라는 것은 큰 잘못입니다. 주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실 때 시장하셔서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찾으셨지만 나무에 열매는 없고 잎들만 무성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무화과 나무를 향하여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게 열매가 맺지 못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그 무화과 나무가 즉시 말랐습니다. 주님이 한번 말씀하시자 즉시 이루어졌습니다. 주님이 무화과 나무에게 말하라고 하시자 무화과 나무가 즉시 말랐습니다. 또 하나의 비유를 들어보겠습니다. 당신이 어린 형제 자매들에게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을 때 만일 그가 돌아가서 즉시 주님 저로 거짓말하지 않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했다면 이것은 당신이 비록 말은 잘했지만 다만 그를 일깨워 주었을 뿐 빛을 비추어 그의 안에 있는 거짓말을 태워버리지는 못했음을 나타냅니다. 주님께서 무화과 나무에게 말하라고 하셨을 때 무화과 나무가 주님 나를 용서해 주시고 이후로는 반드시 무화과를 맺을 수 있게 해주소서 라고 기도하기를 기다릴 필요가 없었습니다. 무화과 나무는 즉시 말라버렸습니다. 우리가 말씀의 사역자가 되는 것도 반드시 이와 같이 높이 올라가야 합니다. 말씀이 일단 나오면 즉시 큰 빛이 있고 즉각적으로 사람을 사로잡을 수 있고 즉시 그의 문제를 불태워버리며 즉시 처리해야 할 일을 처리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빛이 비치기만 하면 자연적으로 소독이 됩니다. 우리는 먼저 빛이 있은 후에 그 빛이 소독하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빛이 바로 소독제이기 때문입니다. 만일 빛과 소독이 분리된 것이라면 몇 년 몇 달을 기다려야 소독이 될 수 있을지 모릅니다. 빛 비춤이 있은 후에 소독이 되는 것이 아니라 빛비춤이 바로 소득입니다. 말씀의 사역자의 말은 응당 빛을 발하여 죄인들이 이 빛비춤 앞에 올 때 엎드려지며 믿는 이들이 이 빛비춤 앞에 올 때 연약해지고 부드러워져야 합니다. 이것이야말로 말씀의 사역입니다. 당신의 말이 일단 나오면 사람들은 즉시 엎드려지게 됩니다. 바울은 한번 큰 빛이 비치었을 때 즉시 땅에 엎드려졌습니다. 서서히 이루어지도록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의 말은 마땅히 이러해야 합니다. 빛이 있으려면 반드시 먼저 빛을 얻은 사람이 되어야 함. 우리가 빛을 사람들에게 줄 수 있는 사람이 되려면 자신이 먼저 빛을 본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빛을 비추는 것을 배워야 할 뿐 아니라 어떻게 빛을 받는지를 배워야 합니다. 우리 자신은 응당 빛을 받아들이는 그릇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한번 빛을 비추시면 우리는 즉시 받아들여야 하며 다시 어떤 절차를 거치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만일 우리가 등불을 들고서 태양을 찾고자 한다면 태양은 구름 속으로 피할 것입니다. 우리가 빛을 보았다면 우리는 즉시 그 앞에 엎드려져 빛으로 하여금 죽이게 하고 소독하게 하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달리 빛을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이럴 때 일이 통과된 것으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일단 빛이 비치면 즉시 두뇌가 명석하지 않게 되고 더 이상 노련하지 않게 되며 예의가 있든 없든 상관하지 않게 되고 엎드려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일단 빛에 비추이면 무슨 용구인지 모르게 평시에 총명하던 사람이 이때는 멍청하게 됩니다. 당신이 평상시에 빛이 부족할 때에는 조금만 빛이 있어도 즉시 분명해집니다. 그러나 당신이 큰 빛으로 비춤을 받았을 때에는 오히려 멍청하게 됩니다. 빛비춤을 받은 후에 무엇이 무엇인지 자신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치 칼과 같은데 이 칼이 바로 하나님의 빛이며 좌우의 날선 검과 같이 사람을 완전히 드러내고 열게 합니다. 바울은 큰 빛을 본 후에 멍청해졌습니다. 한번 큰 빛을 본 사람들은 마치 물통의 바닥이 깨진 것과 같아서 어떻게 물을 쥐고 가야 할지 자신도 모릅니다. 한번 큰 빛에 비추인 사람은 자신은 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말밖에는 달리 할 말이 없습니다. 빛이 올 때마다 사람은 내려가고 흐리멍덩하게 됩니다. 어떤 자매는 20년 동안 주님을 위하여 사역했습니다. 후에 어느 날 하나님의 빛비춤을 받고서 자신이 구원받았는지조차도 알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한번 빛을 보자 참으로 구원받았습니다. 이러한 일이 있을 때 길이 거기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빛을 볼 때 소극적인 방면에서는 하나님이 원치 않으시는 것을 태우며 적극적인 방면에서는 사람을 자연스럽게 끌어올립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쉽게 빛비춤을 받고 어떤 사람은 빛비춤을 받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우리 자신을 쉽게 빛비춤을 받는 위치에 두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서 한번 만지시면 곧 알게 됩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하나님에게서 망치로 얻어맞고서도 여전히 알지 못합니다. 무릇 비평하고 방관하며 영을 닫아두는 사람은 다 빛비춤을 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의 사람의 생활과 봉사는 하나의 커다란 일입니다. 만일 우리가 빛이 있는 사역을 만지고서도 빛을 받아들이지 못했다면 이것은 큰 어려움입니다. 생명이 깊은 사람은 쉽게 빛비춤을 받으며 생명이 얕은 사람은 빛을 보기가 어렵습니다. 말씀의 사역자가 말씀을 전할 때 당신은 응당 그의 말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만일 당신이 도움을 받을 수 없다면 그것은 당신의 마음이 강박한 것입니다. 만일 당신이 마음을 연 사람이라면 사람이 복음을 전할 때에도 당신은 쉽게 도움을 얻을 것입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스스로 알고 있다고 여긴다면 그것은 두뇌에서 알고 있는 것일 뿐 실제로는 여전히 거리가 멉니다. 내가 만일 정확한 사람이라면 여기서 복음을 전할 때 빛이 있으면 틀림없이 나는 가장 먼저 감동된 사람일 것입니다. 이것이 영이 열려진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의 영은 벽보다 두꺼워서 빛을 보기가 쉽지 않으며 또한 빛을 영접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나뭇잎 하나만으로도 충분히 별 하나를 가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서 있는 위치가 반드시 옳아야 합니다. 우리의 태도가 반드시 옳아야 합니다. 단지 우리의 태도에 조금 옳지 않은 부분만 있어도 즉시 빛을 볼 수 없습니다. 우리는 빛이 있는 사람이 되며 빛을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배워야 합니다. 영을 사용하기 위하여 반드시 겉사람이 파쇄되어야 함. 질문. 어떻게 해야 우리가 영을 사용할 수 있습니까? 답변. 우리가 영을 사용하려면 반드시 겉사람이 파쇄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속사람은 마치 연합정부와 같이 각당 각파가 있어서 어떤 명령을 내리고자 해도 얼마나 많은 섞임과 장애를 받는지 모릅니다. 속사람이 겉사람과 섞이게 되면 당신은 영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강한 영을 내보내려면 반드시 겉사람을 처리하기를 배워야 합니다. 만일 겉사람 곧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섞여 있으면 우리 영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사역자인 우리가 영을 사용할 수 없다면 그 원인은 자기의 생각, 감정, 의지가 다 영에 섞여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영은 반드시 깨끗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한 병의 향유에 파리 한 마리만 있어도 온 병이 깨끗하지 않은 것과 같습니다. 영이 깨끗하지 않을 때 영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영을 깨끗해 할 수 있습니까? 반드시 겉사람이 파쇄된 후에야 비로소 속사람이 깨끗해 될 수 있습니다. 무릇 혼합된 물건을 깨끗하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무릇 순수하지 않은 것도 역시 깨끗하지 않다고 말합니다. 사람의 영이 깨끗하지 않으면 그가 말할 때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은 적이 있는 사람의 영은 다쳐지게 됩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이 가장하여 조심하면서 말을 많이 하지 않는다면 하나님 앞에서 가르침을 받은 사람은 역시 그가 가장하고 있다는 것을 압니다. 비록 사람이 말을 잘할 수 있지만 그가 다루심을 받은 적이 없다면 그는 여전히 그러한 사람이고 그가 가장하고 있음을 다른 사람이 알 수 있습니다. 사람이 일단 말을 하면 영이 나오고 그가 어떠한 사람인지 완전히 드러나며 피할 길이 없습니다. 우리 겉사람은 반드시 파쇄되어야만 합니다. 우리 겉사람이 일단 파쇄되었다면 섞인 모든 것이 자연히 없어지며 순수하지 못한 상황들도 다 사라집니다. 우리 겉사람은 반드시 깨뜨려져 가루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사역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눈이 열려 많은 관찰을 할 수 있어야 비로소 합당하게 사람을 도울 수 있습니다. 겉사람은 반드시 깨뜨려져 가루가 되어야 속에 있는 영이 흘러나올 수 있습니다. 우리는 단지 겉사람을 수리할 수 없습니다. 겉사람은 여하튼 사용할 수 없으며 오직 파쇄되는 한 가지 길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자연스러운 사람이 되어야 하며 당신이 아주 긴장하여 붙잡고 있다면 느슨하게 될 필요가 있습니다. 사람이 팽팽하게 긴장하며 근신하는 것은 참된 근신이 아닙니다. 일단 느슨해지거나 피곤해지면 본 모습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러나 사람이 심한 타격을 거친 후에 근신하는 것은 비교적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마치 실제로 다리를 저는 사람은 자신이 다리를 저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기억할 필요가 없는 것과 같습니다. 그의 다리의 통증이 자연스럽게 그를 일깨우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만일 가장하여 다리를 전다면 사람들이 붐비는 버스 안에서는 그것을 잊어버릴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세게 아버지로부터 맞은 적이 있다면 그는 힘들이지 않고도 말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는 조심하지만 긴장하지는 않습니다. 자연히 그는 감히 느슨할 수 없는 상황에 있게 됩니다. 인위적으로 위장하는 것과 타격을 받은 적이 있는 긴장은 차이가 있습니다. 인위적인 긴장은 가당한 것이고 타격을 받은 적이 있는 긴장은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땅히 타격을 받음으로 인하여 날마다 타격을 받은 모습을 지니고 있어야 합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섬기고자 한다면 반드시 겉사람이 해결되어야만 유용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언제나 교만하고 강박할 것입니다. 이것은 기본적인 문제입니다. 계시의 의의. 질문. 계시란 무엇입니까? 답변. 이 점에 관하여 우리는 기본적으로 신약에서 세 개의 본을 보아야 합니다. 마태복음 16장의 베드로는 하늘의 아버지의 계시를 얻어 그리스도의 인격과 역사를 보았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의 바울은 계시를 얻어 복음의 진리를 보았으며 하나님의 아들이 그의 안에 계시되었습니다. 계시록 1장의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얻었습니다. 계시의 기본적인 필요는 반드시 하나님의 특별한 움직임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메시지를 잘 전한다고 해서 반드시 계시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계시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한번 움직이셔야 하며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계시를 주셔야 합니다. 참된 계시는 바로 하나님의 움직이심에 있습니다. 소위 계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움직이심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전할 때 본 것은 계시가 아닙니다. 계시는 일반적인 움직임이 아니라 특별한 움직임입니다. 만일 하나님께 특별한 움직임이 없다면 당신이 본 것이 있을지라도 그것은 참된 계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특별한 움직임이 있고 우리가 영 안에서 본 것이 있을 때 이것이 비로소 계시입니다. 그러므로 계시는 하나님의 전일한 움직임입니다. 일반적일 때 당신이 보았다고 할 수는 있어도 계시라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계시라고 말할 때 그것은 상당히 큰 일이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6절에서의 계시는 하나님이 특별히 당신에게 보여주신 것을 가리킵니다. 선지자가 말씀을 전할 때 그는 그가 최근에 본 것과 아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이때 옆에 있는 사람이 계시를 얻었다면 그때 그것은 하나님이 그에게 특별히 보여주신 것이며 이때 선지자는 그의 말하던 것을 멈추고 계시를 얻은 사람으로 말을 하게 해야 합니다.